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제목은 끝내줍니다. 우리가 괴물을 만들었다. 얼마 전에 나온 내용인데요. 덴마크가 올해 법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 법 주요 내용이 이거예요. 15세 미만 청소년의 SS 이용 금지. 야, 내가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데 15세 미만 아동이라고 해야 되나?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한다. 이게 정말 뜨거운 내용인데 SNS를 금지한다. 왜냐? 덴마크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불안과 우울증을 겪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이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훔쳐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불안과 우울증을 겪었던 일은 예전엔 없었던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SNS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디지털 플랫폼이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훔쳐간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떼는 놀이터에서 놀았는데. 라떼는 놀이터에 가면은 애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요즘 놀이터 가면 아무도 없죠? 심지어 요즘 아파트엔 놀이터가 없지 않나? 아마 그 양농원은 만들어도 놀이터는 안 만드는 게 새로운 아파트의 추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수영장은 만들어도 이 아마 놀이터 뭐 하는 사람도 없고 아이도 없고 옛날에 하여튼 라떼는 이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방구석에 박혀서 요거 스마트폰을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소셜미디어가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훔쳐가고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사회성 못 기르고 누구 만나는 거 어려워하고 이렇게 크면 나중에 전화 못 걸죠. 아니면 얘야 물건 좀 바꿔라 그러면 엄마 어떻게 내가 저희 가서 이 물건 바꾸라 그래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 물건 바꾸는 거 어려워하고. 근데 그건 저희 동생도 좀 어려워했습니다. 제 동생이 지금 나이가 40몇인데 걔도 어렸을 때 그 물건 바꾸는 거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물건 바꾸라고 그러면 그거 나보고 하라고 자기 물건 못 바꾼다고 해서 꼭 요즘 애들만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소셜미디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훔쳐가는 게 아니냐. 특히 덴마크에서는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 10대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여가 시간에 친구와 놀지 않는다. 11에서 19세 남학생 중에 일주일 동안 여가 시간에 단 한 명의 친구도 만나지 못했다는 비중이 60%라고 합니다. 여가 시간에 친구를 만나서 노는, 오프라인을 만나는 거죠. 온라인 말고. 그것도 학교 가는 거 말고, 학교에선 당연히 만날 테니까. 학교 가는 거 말고 여가 시간에 일주일에 한 명을 만나서 밖에서 노냐?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친구가 60%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일주일에 한 번도 밖에서 친구를 만나지 않는다는 건데 좀 문제죠. 대단히 문제긴 한데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뭐 축구 좋아하고 그랬으니까 나가서 많이 놀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좀 있으면은 나이가 좀 되는데 일주일에 여가 시간에 단 한 명도 친구를 만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잠깐만 이상하네. 저는 10대가 아닌데 그 이상하게 일주일 동안 여가 시간에 단 한 명의 친구도 만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저도 약간 들어서 이게 우리 청소년만의 문제인 건가는 좀 의심이 있긴 해요. 나는 왜... 우리 또래들은 좀 바빠요. 일하느라 바쁘고 뭐하느라 바쁘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어렵긴 하던데 하여튼 덴마크에서는 10대 청소년에 이런 게 문제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화면이 문제다. 그 스크린이 문제야. 이 스크린은 어린이나 청소년이 봐서는 안 돼 콘텐츠를 자꾸 그들한테 노출시키고 그들이 그거에 중독이 되고 그것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읽고 집중하는 능력까지 저해되고 있다. 이런 화면들이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그런 화면, SNS를 많이 본 아이들은 자존감이 내려간다. 자존감이 내려가고 외로움을 느꼈다. 자존감이 왜 내려가냐? 봤더니, 이건 남학생 기준입니다. 소녀들 건 안 갖고 왔는데, 소년 기준인데 소년들은 SNS를 보면 자꾸 뭘 보냐? 맞짱! 뭐 이런 거 본다는 거죠. 싸움! 그 다음에 남성적인 거 그때 막 아이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육! 뭐 이런 거. 헬스! 뭐 그죠? 뭐 그런 거 보고 어떤 어릴 때부터 좀 깨어있는 애들은 돈 버는 거 뭐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소년들이 이제 저런 거를 많이 보면은 근데 누가 와서 맞짱 뜨고 뭐 그쵸 뭐 UFC가 어쩌고 하는데 자기는 조금 남들은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나는 조금 남들은 뭐 50평 집에 사는 것 같은데 야 우린 전세고 막 이러면서 자존감이 내려가고 나는 외모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걸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거고 더구나 이 68%는 본인이 검색하지 않아도 이런 컨텐츠가 뜨더라.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죠. 내가 검색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할 만한 걸 띄우죠. 그래서 제 유튜브 컨텐츠 요즘에 그렇게 그쵸? 뭐 롤이나 자꾸 게임이 뜨고 하기 싫은데 일할 시간도 없는데 자꾸 게임이 떠서 나도 모르게 한번 깔아보고 얼마 전에 뭐 디아블로 포 뜨고 자꾸 이러면서 아 배그 뜨고 하, 그래서 여기 좀 어려움이 되는데 68%는 검색하지 않아도 이런 게 나타난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를 해봤더니 슬픔이나 절망을 하는 비중이 늘어났다. 이런 연구들은 꽤 있습니다. 제가 갖고 오진 않았는데 되게 많이 있어요. 남자애건 여자애건 청소년들이 좀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이런 비중이 늘어났다는 거죠. 물론 이게 SNS 때문인지는 불확실하지만 2017년, 18년부터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니까 이 SNS 영향이 있지 않겠냐. 게다가 여러분 너무나 느끼시겠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 이 통계 보고 놀랐는데 영국 어린아이들의 91%가 11세까지는 스마트폰을 가진다. 아 너무 빠른데? 11살이면 몇 학년이죠? 초등학교 4학년 또는 5학년인데 이 5학년 정도의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고 9에서 16세 사이 어린아이들의 80%가 매일 아 이건 뭐 당연하죠. 스마트폰 손에 쥐어주면 이건 놓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잘 알지만 이를 스스로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 답이 없어. 답 죄송한데 경험상 답이 없습니다. 11세 이하 아이 중 30%는 소셜미디어 중독, 또 40%는 너무 아이들이다 보니까 비디오 게임 계속 하느라고 이런 중독 징후를 보이고 한다는데 특히 중요한 건 아무리 부모라도 아이들 스마트폰 사용을 관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관리하는 것은 마치 지뢰밭 같다. 이거 전쟁 나. 안 돼. 야, 저거를 뭐 이게 마음 같아서 그냥 하루에 뭐 30분만 해라. 그렇게 될 것 같잖아. 일주일에 2회만 해라. 그게 안 되지. 이거 안 돼요. 이거 부모가 정말 타이거맘, 타이거 데디 아니면 이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시기에 간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덴마크로 돌아오면 덴마크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괴물을 풀어놨다. 아이들이 노는데, 아이들이 자라는데 괴물을 풀어놓은 거 아니냐. 덴마크 담당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순진했다. 아이들을 저 테크 기업들의 손에 맡겨둔 것과 같은데 이건 너무 순진한 일이었다. 너무 나이브한 일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SNS 금지 계획은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죠. 현재 덴마크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의 SNS 금지 법안이 발표가 됐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 후 프로그램까지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했습니다. 먼저 금지하고 이제는 15세 미만 청소년은 아예 SNS를 금지하겠다라고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이건 덴마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에는 호주가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세계 최초로 금지한 일이 있었어요. 이런 법이 세계 최초로 통과한 나라가 호주입니다. 여기 16세야. 고1? 고1 이전 아동들 같은 경우는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한다. 게다가 호주의 법의 특징은 아동의 SNS 접근을 차단하는 의무를 테크 기업들한테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SNS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 틱톡, 뭐 인스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잠깐만. 카톡도 헷갈리네. 카톡도 SNS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저걸 하면 그럼 카카오톡도 접근을 차단해야 되는 건가? 아이들을? 헷갈리긴 하는데 하여튼 이런 접근 차단 의무를 테크 기업들한테 부과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테크 기업들은 아동의 SNS 이용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3,200만 달러, 거의 500억이죠. 500억. 500억 가까운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호주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셜미디어의 부상과 호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해악 사이에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 이게 학자들이 굉장히 설왕설래하는 건데 자기가 보기에는 소셜미디어 SNS가 뜨면서 호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대단히 안 좋아졌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할 사회적 책임을 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런 법을 통과시켰죠. 물론 해당 SNS 기업들은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아동이 접근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SNS 기업에 진 거잖아요. 그 소셜미디어 기업에 졌단 말이에요. 플랫폼 기업에. 근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 책임을 왜 우리한테 넘기냐? 그거 어렵다. 기기 수준의 연령 확인을 도입해라. 그 무슨 말입니까? 스마트폰 가입할 때, 개통할 때 나이가 몇 살 되는 사람이 사용하는지를 등록을 하는데 그럼 거기서부터 이 나이를 체크를 해야지 자기들 SNS 기업인데 거기에 와서 보는 사람들이 몇 살인지 어떻게 체크를 하냐. 특히 유튜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로그인 안 하고 보면 어떡해.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틱톡도 그렇고 로그인 안 하고도 볼 수 있잖아요. 뭐 글 쓰고 이런 게 안 돼서 그렇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체크하란 말이냐. 그건 우리한테 한 게 아니라 통신사한테 부과해야 된다. 스마트폰 기기 하나하나에 연령 확인을 도입해야지 그 누가 와서 보는지 나이 체크를 SNS 기업들에게 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라고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고요. 특히 오늘도 빠지지 않는 일론 머스크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언론의 자유를 막으려는 수작 아니냐. 사람들이 누가 들어왔는지 하나하나 체크하라는 뜻이잖아요. SNS 기업에 몇 살이 와서 봤는지 얘가 청소년인지 아닌지 뭘 봤는지 이걸 체크해야 되니까 이거 언론의 자유를 막으려는 수작 아니냐. 딱 보니까 모든 호주 국민들의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려는 백도어, 니들 꼼수 아니요? 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요즘에 그 우리 일론 머스크 아저씨의 어떤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뭐 그렇게 언론의 자유 쪽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자 그래서 호주 정보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상업적 이익에 부합할 때는 언론의 자유 하면서 프리스피치의 챔피언이야. 뭐 입만 열면 언론의 자유야. 근데 자기들한테 불합리하고 별로 그쵸? 편이 아닐 때는 입국다시라 그러죠. 아무 말도 안 하던데. 야 이게 뭐야.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을 셧다운 해버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툭 하면 뭐 끈다 그러고 자기들한테 유리할 때는 언론의 자유고 지금 미국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 보니까 자기 유리할 때만 언론의 자유를 말하는 거 아니냐 라고 또 호주하고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또 싸우고 있죠. 자 그리고 이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유튜브도 금지할 거냐. 왜냐하면 처음에 이거 발표할 때 저 법안이 작년에 처음 발표할 때 호주 정부는 유튜브는 제외해준다 그랬어요. 왜냐? 중요한 교육적 목적이 있으니까. 슈카월드를 보는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정보와 훌륭한 교육적인 목적, 아이들한테 추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콘텐츠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슈카월드 보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처음에 유튜브는 제외해줬어요. 근데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냐라고 두들겨 맞아갖고 올해인가 아마 입장을 바꿨을 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이제 지금 유튜브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봐줬고요. 이게 그리고 지금 바꾼 게 이 법안이 2025년 12월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법은 통과되고 1년 유예 기간을 줬어요. 근데 12월 두 달이 안 남았어요. 근데 유튜브도 얼마 전에 이 법안 안으로 포함된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구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6세 미만 유튜브 금지 조치는 시행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신의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고 그냥 보는 걸 어떻게 막아? 그리고 그 컴퓨터를, 스마트폰을 누가 몇 살이 이걸 보는지를 어떻게 체크하냐? 이거는 방법적으로 없다.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거는 뭐 그래,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래도 계정이 아니게 할 텐데 그걸 어떻게 막냐? 기계 딴에서 막아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도 있습니다. 이 법은 시행이 매우 어렵고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다. 온라인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해결책은 아이들의 온라인 접속을 막는 게 아니다. 막는다고 막히겠냐? 온라인 접속을 막는 게 아니라 이들이 뭘 보고 뭐 어떤 규제를 제한을 걸고 이런 거를 고민해야지 아예 그냥 원천 금지 한다고 그게 되겠냐? 그건 해결책이 아니다. 라고 이게 두 달 남았습니다. 두 달. 시행까지 두 달 남았어요. 아 물론 여러분들도 다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호주 여론은 압도적인 찬성입니다. 청소년들의 SNS 금지를 시키냐 안 시키냐 77%가 금지에 찬성하고 있어요. 16세 미만 SNS 금지 찬성 77%. 근데 저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여기에 투표하는 분들의 나이가 16세를 넘었기 때문에 이거를 아이들도 대상으로 좀 아마 여론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우리가 그 군대 그만두고 나올 때 소원 수리하라 그러면은 뭐 휴가를 없애면 좋겠어요 뭐 그런 거 쓰거든요. 대학교 졸업할 때 뭐가 좋아요 그러면 한 40학점 좀 늦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이 나이가 넘은 분들 입장에서는 금지해? 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거 금지에 찬성하죠. 자기 아이들이 너무 이것만 하니까 이게 싫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호주 국민의 77% 찬성이고요. 금지법을 만든 다음에 그 책임은 어디에 지냐. 소셜미디어의 기업에 책임을 지우는 게 맞냐. 그 다음에 지키지 않는 그 플랫폼 기업, 테크 기업을 처벌하는 게 맞냐. 거기에 대해서는 87%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금지법을 지키지 않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처벌해라. 라고 하여튼 이게 지금 호주의 여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덴마크 호주 얘기했는데 이게 요즘에 붐처럼 불고 있어요. 대세기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얼마 전에 노르웨이는 15세 미만 청소년에게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개했고요. 이제 통과될 예정입니다. 아마 통과되겠죠. 2020년 9월에는 EU 전체가 청소년 SNS 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EU도 마치 호주처럼 청소년 SNS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EU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EU 차원에서 저 법률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프랑스는 독자적으로 금지할 것이다. 이유가 움직임이 없다면 프랑스는 몇 달 안에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EU가 움직이거나 프랑스도 금지하거나. 우르줄라 EU 집행위원장 누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음주나 흡연과 같아. 그걸 왜 막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음주나 흡연하는 걸 하게 두면 안 되잖아. 근데 어른 되면 음주나 흡연을 하잖아. 그것과 같다. 그러니까 나이 제한을 두고 왜 아이들은 못하게 하고 어른들은 다 하냐. 음주와 흡연과 같기 때문에 연령 제한을 둔 게 맞다. 성인물 시청도 아이들은 못 보고 어른들은 보는 나라도 있잖아. 못 보는 나라도 있지만.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른 거죠. 그죠? 꼭 성인물이라고 성인이 봐야 된다는 그런 말하다 보니까 이상한데. 하여튼 뭐 그 머리가 굳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편견일 수도 있으니까. 소셜미디어에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저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다. 라고 얘기했고요. 물론 빅테크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럽은 온라인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이윤이 아니라 부모라고 믿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제 생각에 내년쯤 되면은 EU도 청소년들의 SS 이제 금지 법안이 쭉 나올 거고요. 제가 이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미국은 갖고 오지 않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청소년 SS 금지에 주별로 동참하는 중인데 얼마 전에 텍사스가 대단히 강한 법을 발표했어요.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전면 금지입니다. 이것도 주마다 강도가 달라요. 부모한테 뭐 동의를 얻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텍사스는 아예 전면 금지. 아직 가장 강한 법을 지금 발표했는데 이 전면 금지라는 두 번째 주가 될 걸로 보인다. 물론 여러분도 예상하지만 어른들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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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막상 청소년들은 좀 시큰둥하고요. 청소년 인권 발표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인권이 없냐? 금지하는 게 맞냐? 그래서 뭐 청소년 인권 발표하고 뭐 아이들은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많은데 예를 들면 한 호주 청소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막는 거는 SS를 막는 거는 실용적이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 그런다고 뭐 안 하겠냐?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굉장히 설왕설래하고 있죠. 자,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 드린 건 왜냐? 남의 나라 얘기하려고 그러냐? 아니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8월 27일 초중등교육법이 국회에 통과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뭐냐면 뉴스에서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주 내용은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금지하는 법입니다. 법.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수업 중에 스마트 기기 사용은 불법입니다. 선생님이 써도 된다 그러면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건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수업 중에 스마트 기기 사용하면은 불법이에요. 그것도 보면 알겠지만 휴대전화 등 휴대전화만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뭐 패드류도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 전체가 포함이 되고요. 이번에 통과했으니까 내년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적용됩니다. 자, 내년도 1학기부터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거 끄내면 불법! 죄송합니다. 제가 법을 어겼군요. 법을 어길 수도 있는 게 지금 우리 학생들 앞에 내년 1학기입니다. 1학기 신학기부터 적용이 되고요. 근데 이걸 듣다 보면 잠깐만 이거 얼마 전에 AI 교과서 뭐 도입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는 AI 교과서였는데요. 이제는 AI 교육자료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AI 교과서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이거 전자기기 봐야 되잖아요. 근데 불법이니까 물론 선생님이 뭐 봐도 되냐 하면은 뭐 되겠지만 그래서 교과서가 아니라 참고할 수 있는 교육자료.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이 디지털 교과서 만드는 쪽은 지금 거의 쓰러져 계시지 않을까. 하여튼 이게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되고 바뀌었죠. 지능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는 이제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분류가 되고요. 그러면 또 우리의 궁금증이 수업 중이 아니라면 그러면 스마트폰 생활 가능하냐? 이거 어렵습니다. 수업 중이 아니라면 가능하냐? 학교에 스마트폰을 들고 가서 쓸 수 있냐? 법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위가 이 법안입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라면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학교장과 교사, 그러니까 학칙이죠, 학칙. 학칙에 따라서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과 심지어 소지도 제한할 수 있어요. 학교장과 이제 교사가 결정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입니다. 내년 1학기부터. 그러면 아이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고 들어갔는데 교칙이 만약에 들고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거 뭐 수능 보거나 뭐 그쵸? 뭐 토익 보거나 할 때 앞에 스마트폰 내는 거. 요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교사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를 강제할 경우에 거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몰래 가져오고 안 내고 주머니에 숨기고 가방에 숨기고 아니면 제출 안 해. 집에서 안 가져왔는데요? 뭐 이렇게 하고 중간에 뭐 걸린다든지 아니면 이거 내 스마트폰인데 그거 왜 뺏어요? 어? 엄마한테 잃을 거야? 그럼 엄마 전화하면은 엄마가 학교에다가 막 항의하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고민을 또 많이 하신다고 하고요. 일단 제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어떻게 했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고민이 없었다. 스마트폰을 제출하세요 그러면은 없는데요? 전교생이 없었죠. 전교생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었는데 야, 요즘에 이제 이런 게좀 저희 때는 그 담배 내라. 아, 담배 내라가 아니다. 만화책, 그죠? 만화책 뭐 이렇게 뺏고 선생님들이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선도부가 만화책 뺏고. 또뭐 있었죠? 빠따가 있었다고? 아, 죄송합니다. 편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고, 스마트폰 없었죠. 스마트폰. 삐삐 없었어요. 삐삐는 제가 고3 정도에 생겼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땐 없었고, 고등학교 초반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고3 정도에 삐삐가 아마 생겼을 것 같고, 가물합니다. 가물할 때.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자,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전국 초중고에서 이제 전부 다 스마트폰 대전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 법을 만드신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학생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법이다.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야. 요즘 아이들은 교실에 가면은 친구들과 대화, 농담, 웃음 이런 걸안 해. 그냥 전부 다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집중도 못하고 휴식도 못하더라. 그래서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는 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 얘기했죠. 그럼 청소년들은 이거 인권 문제 아니냐? 강제 압수하는 거 이거 인권 침해 아니냐? 얼마 전에 놀랍게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어요. 인권위원회 위원분들 모신 다음에 마치 우리나라 전원합의체처럼 모신 다음에 이걸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 침해가 아니다.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러지? 입장을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는 인권 침해라고 했어요. 여기 있죠. 기존 결정례를 변경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2014년에 인권위원회는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 침해다. 라고 결정했었거든요. 근데 10년 만에 바꾼 겁니다. 그동안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 폭력, 성착취물 노출 등의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고,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 행위가 곧바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2025년 4월 28일, 올해 4월에 휴대전화 일괄 수거에 대한 결정을 바꿨고요. 그리고 22대 현재 국회에서는 청소년 SS 제한 법안도 상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도 상정이 돼 있어요. 지금 이제 학교 내 사용 금지고,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지,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 얘기한 거잖아요. 청소년 SS 제한을 할 거냐? 이것도 법안에 올라가 있어요. 14세 미만 가입 금지. 이거는 중학교 2학년, 3학년인 것 같은데, 중학생까지는 SS 가입 금지. 그럼 카톡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16세 미만은 한도, 이제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일별 한도 설정. 뭐 하루에 1시간, 2시간. 그러면 인스타 이런 거안될수 있어요. 난리 나겠는데? 16세 미만 인스타 금지면 걔네 맨날 인스타 보는데. 인스타를 안 보는 날이 없거든요? 모든 아이가 그렇진 않겠지만, 주변을 보면 16세면 고1, 고2 아닌가? 인스타 난린데? 틱톡이나, 이제 그런 거 한도 설정할 수 있고요. 부모 동의를 강제해야 된다든지, 이게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통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저거를 제안한다 그래서, 이게 어른도 어렵죠? 왜냐면 옛날에 나왔죠, 슈커월드에. 2014년 옥스퍼드 올해의 단어가 뇌썩음이다. 왜냐면 이거 계속 보다 보니까 뇌가 썩어버린다 해서 뭐 어른도 똑같아요. 이거 보다가 맨날 보고 보다 이렇게 쇼츠만 넘기면 어제 3시간 갔죠. 응? 쇼츠 야 재밌다. 오얘 멋지다 예쁘다 재밌다 이러다 보면 3시간 갔고 뭐야? 내가 뭘 보는 거지? 하면서도 오른손으론 쇼츠를 넘기는 자신을 볼수 있는데 뇌가 이제 썩어가는 그 느낌. 아이들은 이 유혹을 얘기가 쉽지 않죠. 자 그리고 이 스마트폰에 관한 내용은 다 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바뀌는 게 많습니다. 뭐가 바뀌느냐? 아이가 고등학생 가는 학부모님들이라면 너무나 잘할 수 있는데, 일단 내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올해는 시행이 되는데 선택을 했고, 내년에는 고교 학점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학생 개개인의 진로의 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스스로 선택하고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대학생처럼. 대학교에서는 학점을 자기가 선택을 하죠. 고등학생부터도 이걸 적용하겠다. 내년부터입니다, 내년. 그러니까 올해는 고1 때 선택 과목 수강 신청을 했어요. 이제 이 고1이 내년에 2학년 되죠. 2학년 되면 그 시간표대로 이제 강의를 수강합니다. 12월께 2학년 시간표를 확정한다. 선택 과목을 고1이 고른다. 요즘 학생들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도 제 적성이 뭔지 몰라서 선택 과목을 뭘로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있었는데 적성과 진로가 뭔지 몰라서 유튜브 학과 이런 게 있었으면 바로 했을 텐데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는 수학에 적성이 있나 하고 들었다가 아니구나. 저기에 적성이 있나 들었다가 아니구나 하고 많은 거에 적성이 없다는 걸 깨달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벌써 할 수 있을까? 한 게 약간 들고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학생이 직접 신청을 해서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요건이 된다. 필수 이수학점은 있고요. 마치 대학교랑 똑같죠? 필수학점.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 전공과목. 전공 필수 과목이 있고 그리고 자율편성 80학점 있다 그럽니다. 자기 적성과 진로에 맞게 물론 이게 학교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요거를 192학점을 이수해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자율편성 80점을 들었는데 이수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 대학교 때 학점 이수 못하면 어떻게 돼요? 졸업을 못하죠. 약간 졸업 못하지. 그래서 대학교 10년 다니는 뭐 그런 친구들도 있죠. 제가 97년에 들어가서 06년에 10년 만에 뭔 소리야. 하여튼 대학교 10년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졸업 못하면 고등학교도 장추생이 있는 거냐? 필수 이수학점이 있고 자율학점이 있으면 통과 못하면은 졸업 못하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준을 넘지 못하면 미수 처리가 되어 학점을 이론적으로는 채울 수 없어요. 무슨 학업 성취율, 뭐 출석률 이런 게 있겠죠. 하여튼 미수 처리가 되면 이론적으로는 학점을 채울 수 없는데 그럼 고등학교도 장수생이 형하고 같이 다니면 그게 되나?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Q&A를 보면 3학년 2학기까지 192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 그러면 졸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 방지를 위해 사전에 진단 예방하고 학생의 학점 인수를 지원하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는 것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졸업을 시켜라라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아, 왜 갑자기 그렇게 들려? 대학교를 생각을 해보면 예방 지도 미도달 예상하는 학생들에게는 선제적 예방을 해라. 보충 지도 미도달 학생을 데리고 학점 딸 수 있게 만들어라. 보충을 해라. 방과 후든 방학 기간이든 하여튼 뭐든지 추가로 지도해서 이수를 시켜서 졸업을 시켜라. 이건 고등학교잖아요. 대학교가 아니라. 대학교 때 아무도 이걸 안 하지. 대학교 때 다 어른인데 자기가 뭐 10년 다니고 싶으면 10년 다니는 거고 3년 만에 빨리 하고 싶으면 빨리 하는 건데 아직 아이들이니까. 미성년자니까. 이걸 추가로 지도해서 이수를 시켜라. 그랬더니 교사분들이 이게 한국교총의 설문조사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질문 내용이 이겁니다. 미수제를 도입하였으나 사실상 미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강제하는 정책에 따라 우려되는 부작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미수제가 있긴 하지만 미수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생. 그래서 이렇게 쭉 교사분들이 썼는데 형식적 운영 54%, 낮은 참여도 부정적인 태도 58%, 교사 업무 가중 56% 이렇게 대단히 이 부담 가지고 호소하셨어요. 설문조사 결과. 그래서 교육부가 개선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교원 숫자를 늘려주겠다. 인명을 1600명 추가. 학점제를 위해서. 보충지도. 원래 한 학정당 5시수. 5시수가 5시간인가? 하여튼 5시수를 해야 되는데 3시수로 줄여주겠다. 조금만 들어도. 통과. 조금만 들어도. 출석률 미도다. 아 이게 문제죠. 이놈들이 안 나와요. 그럼 온라인. 100%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운영 가능 개선 등 여러 가지 조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미수 학생들을 줄여주는 또 이 어떤 데는 저렇게 많은 과목을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학교의 수업 개설이 어려울 수 있죠. 서울시 큰 고등학교는 상관없겠지만 지방의 작은 고등학교들은 어렵지 않냐.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교의 수업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면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오프라인 공동도 있고요. 지역 내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겁니다. 야 이거 재밌겠는데? 우리 학교에 수업이 없어. 그럼 옆 학교. 나는 A 고등학교 학생인데 B 고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왠지 생각만 해도. 온라인 공동교육도 있습니다. 개설이 어려운 과목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듣게 해주겠다. 자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기 학점제가 시작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학생들의 관심이고 부모님들의 관심은 더 큰 게 따로 있습니다. 요즘에. 지금 참고로만 들으세요. 그럼 뭐냐? 내신이 바뀝니다. 이게 가장 크죠.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어요. 지금은 9등급제입니다. 1등급, 2등급, 9등급까지가 있는데 이걸 5등급으로 바꿉니다. 이거 왜냐하면 아이들의 경쟁 부담을 좀 덜어줘요. 9등급 너무 이 촘촘해서 4등급, 5등급 막 이렇게 한 등급 떨어질 때마다 스트레스 많이. 그래서 5등급으로 바꿉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등급의 비중이 어때요? 2배 이상 늘었어요. 옛날엔 4%였는데 10%. 제 기억에 저 어렸을 땐 3%였던 것 같은데 가물가물합니다. 너무 옛날이어서. 지금은 이제 3등급이 12%인데 32%. 범위를 굉장히 늘렸죠. 옛날에 비해서 2배 이상 늘렸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사실상 5등급은 하위 1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거의 없어요. 사실상 4등급제에 가까울 정도로 내신 등급을 굉장히 줄였다고 할 수 있고. 근데 이거 보면은 그러면 이게 옛날에 촘촘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또 중요시한 게 또 변별력이잖아. 우리나라는 교육은 무조건 변별력이죠. 등수. 누가 스카이 갈래? 누가 인서울 할래? 저기 뭐 있잖아요. 대학교 목표. 너 어디까지야? 이게 등급 컷.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5등급제 되면 이거 변별력 떨어지는 게 아니냐. 대한민국 교육의 특기. 교과 변별력 없어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1등급이 10%인데 그 안에 들지 못한 학생들은 1등급 못 들면 아이고 안 되겠다. 검정고시해야겠다라고 자퇴 고민하는 거 아니냐. 또 교과별로 10% 안에만 들면 되니까 1등급 학생들이 비중이 크게 들어. 대게 됐지. 그러면 수능 올인이냐. 다 같이 1등급이요. 다 1등급이고 수능 올인이냐. 또 이런 또 꼬레아식 고민이 되죠. 게다가 왜 서울대는 그래서 정시의 교과 반영 비율을 2배로 늘렸습니다. 1단계가 수능 100%고요. 2배수로 뽑고 2단계에서 교과 원래 20%였는데 2028년부터는 교과 역량을 40%로 2배. 뭐 이 정도면 수업을 더 열심히 듣지 않겠냐. 우리 시험은 내신. 내신을 2배로 늘렸다. 이 영상을 왜 만들고 있지? 하여튼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다 학부모 되실 거니까 그때 생각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잘 보면 예전에는 수능으로 2배수로 뽑았는데 1단계에서 2018년도 정시에는 수능으로 3배수를 뽑습니다. 수능 변별력을 약화시키겠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저런 걸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등급이 늘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안에 모두 이 2배로 늘렸다고 하더라도 1등급 안에 모두가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아무리 그 내신을 하려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돌고 돌아서 결국 기승전 수능이 되지 않냐. 그래서 수능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 이런 말이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아이고 뭐 저도 뭐 고등학교 학생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내년부터 벌어질 건데 조금 더 자료가 있지만은 뭐 궁금해하시진 않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 고교 학점제도 있고 우리 학생들 이제 스마트폰 수업 중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뭐 이런 일이 쭉 있을 텐데 아마 많은 글로벌 국가들의 대표적인 이제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